스가랴 13장입니다.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쩜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1은 이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이루실 건가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수준의 랭귀지를 지금 구약 수준으로 쓰여지는 그런 것을 꼭 이해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구약적인 용어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또 대표하는 그 현실을 저희가 꼭 봐야 됩니다. 그럼 13장에서도 이제 그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장서부터 13장, 14장 그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왜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 즉 천국이 시작되는 그날 근데 이 천국이 두 단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 초림 때 시작하고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게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게 아직 성취가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선 1절에 그날에 지난주에 우리가 좀 본 내용인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더러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 지난주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서 흘려진 피 오직 우리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바로 그 십자가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그날에 그 현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사탄 세력들 다 멸하고 망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탄 세력에서 구원이 되어서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오늘 보는 내용에서 중심이 되는 거짓 지도자들, 즉 거짓 목자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천국에는 거짓 선생,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없죠. 그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보는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 왕국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좀 보여지는 게 구약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왜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해를 하죠.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초림에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왕국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현실이 그날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 고난과 죽음으로써 그리고 이제 부활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13장에서 그날, 12장에서도 그날, 이제 다음번에 볼 14장도 그날인데 그러나 같은 그날인데 12장이 보여주는 그 각도가 좀 다르고 13장이 보여주는 각도가 좀 다르고 14장이 보여주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합쳐야 됩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스가랴가 보여주는 그날이 다르고 또 다른 책들이 보여주는 그날이 또 다릅니다. 같은 그날이고 같은 현실이지만 그 보여지는 각도가 틀려지는. 그래서 더 우리가 완전하게 그날을 이해하게끔 성경이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지금 그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씻음이 있겠다. 그 샘이 이제 열리고 이제 우리가 씻게 되는. 그래서 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우리를 물로 씻어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지금 얘기하는데 왜 지금 그래서 세례 때도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물 자체가 우리를 씻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죄를. 그 물이 표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2절로 들어갑니다. 2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우상을 완전히 멸하겠다. 그날에는 기억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것이 영적으로 성취된 그 나라에서 지금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적으로는 지금 그런 삶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게 아직 성취가 안 됐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중심으로 우리가 최대한 그 현실을 증거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이 우상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다 더러운 영도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즉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 우상이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더러운 영도 없다. 이런 더러운 것을 완전하게 제하여 버리신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우리를. 정말 나를 끝까지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딴걸 쫓아갈 것인가 그런 시험이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조금 한국말에서는 좀 시험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영어로 하면은 temptation이라 그러면 부정적인데 테스트라고 하면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테스트는 하시거든요. 유혹을 안 하시지. 유혹은 안 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러나 한국말은 유혹하고 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을 다 시험으로 다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유혹이라는 단어에도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컨셉이 들어 있습니다. 즉 테스트라는 컨셉이 거기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한번 다른 곳에 가서 좀 보죠. 좀 긴데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이런 데서 안 읽어드리면 여러분 뭐 얼마나 읽겠습니까? 사시면서. 23장 9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천천히 읽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 제사장과 선지자, 이 거짓 심 너무 많다 이거죠.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 이 지금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도시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수준인데 이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즉, 요즘 구원, 참 구원이 지금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뭔가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이 있는데 그런 그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래서 전도할 때 아무한테 가갖고 God loves you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는 것은 오직 진리로만 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가 신앙을 고백할 때 아는 거죠. 근데 신앙을 아직 고백도 안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전도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전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나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도 그냥 앉혀놓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구약에서도 너무나 많은 거죠. 예, 계속해서 우리가 읽죠.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노가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알게 되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얻었다 이 말이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에,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중에도 이꿈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걸 여러분이 아시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꿈을 주셨다 이따 이 소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지금 거짓으로 지금 말하던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계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끝난 계시를 이제 써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써 지금도 그걸 분간을 하라 하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 이제 완전한 수준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지금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알게끔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분간하기 힘든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꿈으로 계시 안 하십니다. 그래서 뭐 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알죠. 성경에 나오는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없으면 그럼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한 소리고 성경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아, 한 군데 더 보면 에스겔서. 에스겔서 13장. 여기도 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이렇게 두 군데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만큼 구약에서도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이게 너무 많았던 거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즉 거짓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21절서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말씀, 오직 말씀만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죠. 예,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이죠,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다 없애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날에, 즉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멸하는 것이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간하고 뭐 이렇게 할 그런 복잡한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이제는. 뚜렷하게 써주셨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뚜렷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혼동되는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예, 교회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천국의 그 현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이 수준에서 무슨 천국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이 없는 현실, 거짓 선지자가 없는 현실. 왜?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곳이니까. 그 현실을 교회가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를 없애는 그 현실을 그 당시 상황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3절서부터 나오는데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서 13장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면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시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쩜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지금 이제 그날이 오면은 3절 4절 5절 6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건데 구약적인 용어죠. 근데 지금 스가랴가 보내진 그때의 그 이스라엘 상태는 이런 모습이 아직 안 보여진단 말입니다. 즉 신명기 13장에 한번 먼저 가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시험하느라고 이런 거짓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끝까지 이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지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자기의 자식이 되건 부모가 되건 형제가 되건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으면 지금 스가랴 때에 지금 그 엉망진창의 현실이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이 오면 여기 3절에 그 낳은 부모가 그 아들 거짓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걸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걸 죽이리라.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리라.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요즘은 구약에서는 간음한 자도 죽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둔 자도 죽이라. 그러나 이젠 죽이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어린아이같이 취급을 안 하시고 어른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죠. 왜? 죽이면 이제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겉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걸 방지하는 거죠. 왜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야서 해야 됩니다. 죽이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반 은혜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일반 은혜란 말입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재림 때, 즉 신정 국가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예표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만큼은 지금 다 죽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 재림 때를 지금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나 지금은 오버래핑이란 말입니다. 아직 일반 은혜가. 그래서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큼은 일반 은혜가 끝난 거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 즉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성취할 때 일반 은혜가 끝납니다. 일반 은혜가 끝나면 안 믿는 자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와 어떻게 뭐 부모가 그 아들 딸을 죽이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 갖고 어린 아이를 지옥에다가 죽여버리면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이따위 소리 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적인 그런 관계 그런 거에 매여서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하겠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때가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 100% 순종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 은혜가 있는 이때는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하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지금 그 예수님 재림 때 현실을 예표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선택 안 하신 어린아이건 뭐 그게 여자건 지옥에 영원히 버리시는 것을 여러분은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재림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구약 수준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가서도 왜 저런 애를 왜 지옥에 버리실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러시겠습니까? 재림할 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랑을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날에는 이제 3절에 의하면은 다 죽이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스가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상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뻗어지 살면서 활동을 하게끔 놔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4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질 안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속입니다. 털옷을 입고 즉 털옷이라는 거는 그 구약 수준에서 그 선지자들이 이 뭐야 사막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예수님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그 뭐야 예수님 앞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털옷을 입고 나오죠. 왜?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네들이 털옷을 입고 진짜 참 선지자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이죠. 5절에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선지자다 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런 일도 없을 거라 이제 이발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어떠냐. 여러분 그 이 바알 선지자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그의 순지자들이 열왕기상 거기 한번 가서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의 그 이 싸움이 있죠. 그래서 그 뭐야 이제 이 그 제사를 그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불에 태우게 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그 바알 신에다가 그, 저, 불, 이거, 이 재물을 받아달라고 태워지게 막 비는 거죠. 근데 막 빌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난리를 합니다. 이런 선지자들. 그래서 흉터가 많단 말이에요, 흉터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폼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그 선지자의 그 표른 것 같이 늘폼 잡고 다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날이 되면은, 야, 너, 이런 상처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다친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거다. 왜? 거짓 선지자가 나 참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참, 좀 휴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진짜,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다. 너 상처 어디다? 난 친구 집에서 난 거다. 왜? 지금은 안 그러고 있다며. 지금은 자기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하나님에게 뭐, 선지자 노릇 하기 위해서 얻은 상처인 것처럼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날이 끝난다. 예, 하나님께서 우상을 없애시는 날. 그날에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죠. 왜? 그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주어집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잘못된 것이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이게 구약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모든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그 가르침이 다 끝난다.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 하면은 저희가 믿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전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 그전에는 성령님이 세상에 안 오셨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전하게 이루시고 공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사람이 진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몰라요? 성령님이 지금 뭐 일을 잘못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는? 물론 자라납니다.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린 나이 같은 믿음도 완전히 틀린 믿음이 아니죠. 약간 혼동도 있을 수 있고 잘 이해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를 성장시키지 않으세요? 안 하십니까? 거짓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영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한테만큼은 거짓 선지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하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선택된 자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할 수만 있거든. 그래놨어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탄은 노력을 할 거죠. 그가 잘못 믿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기름 부음, 성령님,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지금 예표하는 거죠. 기름 부었다. 즉, 성령을 받은 건데. 그래서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즉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이 김용환이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못 들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목사라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결국 여러분이 올바른 거를 믿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이제 거하시는데 사실 그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지. 그 누가 어떤 인간도 가르치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치실 때 이런 목사들이나 선생들을 사용하시는 그것은 성경이 또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목사도 필요 없고 선생도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죠. 그러나 결국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간단 말은 이건 어떻게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이걸 말을 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참 자녀는 진리를 압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진리도 모르게 자기가 선택해놓고? 아닙니다. 그러나 자란 아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일 때는 좀 우리도 이렇게 겉에서 볼 때 뭐 그럴지는 있지만 이제 자란 압니다. 성화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분들이 칭의를 받으신 분들이 꼭 성화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약속되어 있습니다. 됩니다. 근데 그 되는 그 속도나 그 기간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안 되는 것 같다가 또 뒤에 가서 확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없애리라 완전히 이제 그들이 무능력해지는 그런 모습에서 영적으로는 벌써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게도 이제 천국에 가면 거짓 선생이나 거짓 가르침은 이제 싹 없어집니다. 오케이. 예,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현실이 나오죠. 이제 다시 스가랴 13장에 돌아와서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이제 그날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7절에 보니까 이 목자가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1절 가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는 밤이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을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지금 가리켜 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결국 스가랴 지금 13장 7절도 예수님을 예표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7절을 그냥 읽으면 나쁜 목자가 심판을 받는 내용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목자, 계속 지금 선지자도 나쁜 사람이고 지금 다 이렇게 나쁜데 목자도 침을 받는 거죠. 이제 심판을 받는데. 물론 나쁜 목자들도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목자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이제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퍼부어지는 거죠.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가시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목자가 지금 칼로 침을 받아야 되는 목자가 자기 짝이라는 거죠. 즉 자기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목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짝이라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9절에? 아니 7절에? 근데 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해가 가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목자를 치는데 이 칼, 칼이 뭐예요? 심판이죠.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언약을 맺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저기 뭐야 원어가 아니라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언약을 자른다 이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뭐 수도 없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7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얻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을 자른다. 그래서 언약을 자를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을 반으로 잘라갖고 길을 만들죠. 이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지금 시편에서도 얘기하는데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바로 그 길을 왜 두려워 안 합니까? 예수님이 걸으시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연기와 햇불, 불과 그 연기. 이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즉 지나가면서 무엇을 맹세하는 겁니까?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이 언약을 깨면 그러면 이 동물같이 나도 죽는다 이 뜻이죠. 언약 맺을 때 피도 뿌리는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언약을 깨면 이 뿌려진 피가 보여주는 죽음을 내가 죽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즉 하나님이 죽는 거죠.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언약의 표시 그거를 이제 할례도 칼을 가지고 베는 거죠. 자른다 이 말이죠. 아까 창세기 15장 같이 그 할례를 말할 때도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또 후손이 없어진다 이런 뜻인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즉 할례가 17장에서 할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말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칼을 가지고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할례 모습이에요. 칼로 죽이는 건데 그런데 그거 상징으로 이제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도 뭐예요? 표와 인이다 그러죠. 즉 세례 자체가 표하는 게 있고 인치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례 자체는 그 현실이 아니에요. 그걸 표하는 거죠. 구약의 성례랑 마찬가지, 구약의 성례 아닙니까? 할례 받는 게. 그 할례가 표하는 현실은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할례했을 텐데 그 완전한 할례를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네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할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언약을 어겨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잘려 나가시는 거죠.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의 표를 받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가기로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서 우리의 세례도 지금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즉 우리도 할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세례를 가지고 같은 현실을 지금 표하고 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거죠. 근데 이 구약 백성들이 그 할례를 결국 그 메시아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가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그냥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걸 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는 물론 예표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니죠.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육체 할례는 그건 뭐냐 그게. 그게 표인데, 그죠? 그걸로 된 게 아니라 믿어야죠, 이제. 그 현실을. 근데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참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 또 뭐를 약속하세요? 8절 9절에 여호와가 말하라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는 다 죽어요. 근데 3분의 1 상징적인 넘버죠. 숫자입니다. 근데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게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이죠.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한 것을 은을 단련한 것 같이 그러면 여기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3분의 1, 즉 남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듣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즉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그날에.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은을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는 그래서 정말 정말 이 순금인 것이 드러나는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여러분 제가 읽을 구절이 많은데 그냥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불같은 시련이라 이렇게 하고 욥기에서도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는 것이 지금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3분의 1을 내가 남겨두고 그들이 지금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시겠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날에 살고 있는데 뭐 어떤 삶이길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그냥 저절로 고난과 죽음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피해보려고 별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좋은 잡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는 게 다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을 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하시겠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지. 즉 예수님이 칼로 침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수준에서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우 큰일 났구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아니면 그거에 맞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교회의 모습은 항상 핍박받는 모습.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의 현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70년, 80년, 90년 살 것인데, 뭐더 짧으면 좋고요.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내가 진짜 배기로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내용인데 기쁜 소식이다. 왜? 세상적으로 기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못하는 게내 자신이 참그 예수님 좀 닮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자꾸 말씀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지금 뭐 우리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한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진짜 백인 것 같이 진짜 백이가 이게 좀 내가 저는 한국말이 이상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백이가 되는 것 같이 그게 드러나는 그런 현실인 것을 꼭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리라. 그날에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판단을 하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건가? 지금 뭘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끄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한테 가고 그 천국 현실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세상에서 뭐잘 되는 게 나쁘냐? 제 말은 잘 되는 게 나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잘 되는 걸로 나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고,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거고. 근데 하나님 약속을 자꾸 읽어보니까 안 해주실 것이 훨씬 더 확실해지고. 그러나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삶을 살자는 거죠.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자. 지금 이말 아닙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를 이 예수님 그 삶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삶을 사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그 삶에 참여되어 영생 영원히 사는 현실을 더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